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신자인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고 있듯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게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설명하고 있죠. 우리 삶에는 시련이 많은데 이런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삶을 사도 야고보는 기쁨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살면서 기쁜 일도 많지 않고 설령 기쁜 일이 있다고 해도 찰나에 그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인생에 기쁨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사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있었죠.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한 가지 일을 두 가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죠. 대체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대할 때 이모저모 이렇게도 보고 또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성숙하고 훌륭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일은 6절에 나오듯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이 무언가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에 이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관점에서 하나의 사태를 바라보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만 지혜로운 행동이죠. 결정을 미룬 채 계속 이리저리 바라보기만 한다든가 또는 결정한 후에도 무언가를 선택한 후에도 여러 관점들을 잡고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모로 살펴보는 일은 어떤 일을 실제 하기 위해서 미리 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를테면 공휴일에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며 어떤 놀이공원에 갈 것인지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이곳저곳을 따져보며 어느 곳에 가면 좋을까. 지혜로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따지고만 있으면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공휴일은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어딘가를 정해서 놀러 갔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여기 말고 딴 곳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날 소풍은 전혀 즐거운 일이 되지도 않겠죠. 이처럼 선택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저렇게 생각만 하면 마치 우리는 입구에 서성 입구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할 뿐 실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돌아서든지 아니면 결정하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그 다음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저 입구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와 같은 상태를 의심하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심하지 않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일은 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사도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시련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서서 계속 걸어가면 된다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입구에 머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키보다도 높은 곳에 서서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빠가 받아줄 테니 자 뛰어내려봐,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리저리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뛰어내릴 것인지 아니면 절벽 위에 바위를 붙들고 서 있을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몸을 아이가 아버지에게 던지듯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선택한 일에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과연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지금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있죠. 한편 우리는 다른 목소리도 듣습니다. 자주 듣듯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시대, 좋지 않은 땅에 태어났다는 목소리도 듣고 있죠. 그런 곳에서, 잘못된 곳에 태어나는 바람에 평생 괴롭힘만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하는 불안의 목소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모저모 생각해 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결국에는 어떤 목소리를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설명을 따라 실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두 목소리를 들었던 아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쪽의 목소리는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소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였죠. 자,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정했던 아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앞에 두고 두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이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결정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삶이 정말 복된 기회라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고개를 끄덕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한껏 끌어안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도는 먼저 기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에 직접 뛰어들 때에야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열린 삶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째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낮은이란 말은 부유함, 부함에 대해 대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은 가난한이라고 바꿔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그 시작되는 이야기는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을 가난함과 부함이라는 관점으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보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빈궁함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인생이 밝게 보이지 않죠. 한편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여유로움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권면은 이와는 좀 달라 보이죠.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높음, 부한 자에게 낮아짐은 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랑거리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은 지금 자기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권면은 참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있지도 않은 것이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나한테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내 인생을 긍정하라는 말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자, 있지도 않은 것을 삶의 근거로 삼으라는 이 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 그는 자기 능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가 높음을, 높아지는 일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이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자기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높음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부유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가 갖고 있는 부유함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그의 부유함은 견고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부유함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유함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건다면 그의 인생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삶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삶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의 삶도 역시 자신의 손으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삶이 어떻든 간에 이 삶은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권면의 내용인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의 본능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대부분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데 두고 있죠. 눈에 보이는 재산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든 무언가를 쌓아가고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간다고 해도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또 설령 쌓아올리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참 큰 일이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고 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한 대만 지나간다고 해도 그가 갖고 있는 돈이나 주식이나 휴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능력을 쌓아 올렸다고 해도 교통사고 한 번으로 모든 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이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10년만 나이를 먹어도 그 전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평소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방식, 곧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 앞에 6절에서 말하고 있듯 그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뿐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흔들리다가 끝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밀려다니며 그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그것은 신자에게 열린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인가? 자, 이 이야기를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의를 품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니 우리는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며 말할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의 근거일 수 없다고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적이나 업적 같은 것으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업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이것을 누려라. 그렇게 우리는 삶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기쁨의 삶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입구에서만 서성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문 안으로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문 안으로 쑥 들어가 보라는 권면이 첫 번째였죠. 이에 더하여 우리는 이제부터는 무엇을 그동안 쌓았는지를 떠올리지 않고 무엇 하나 견고한 상태로 지켜낼 수 없는 이 작은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권면에 거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전체 그림을 확인하게 되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견뎌내는 것, 앞에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의 그 구문으로 보면 이 말은 이렇게 시작되죠.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되는 유명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할 때도 복되도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은 예수님의 팔복 선언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도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기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로 한 자, 그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삶이 복이라고 여기 말하고 보이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이 가득해 보이지만 그 삶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대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13절에 그 설명을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하도록 우리의 삶에 근거를 두도록 초대받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자,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라면 역시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죠.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일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우리는 시험으로 여겨집니다. 또 더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죠. 자, 그때는 성경이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법대와 율례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구절도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야고보서에서 방금 읽은 13절에 하나님에게 시험받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둘로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는 어떤 시험이냐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거쳐 올라가게 하는 시험이 있죠.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시험들입니다. 입학시험, 입사시험 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의 목적은 떨어뜨리려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걸려 넘어지도록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응시생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자, 한편 이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쳐 올라가게 하려는 시험이 있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태권도 승단 심사, 또 피아노 학원에서 하는 발표회 같은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목적은 검은띠를 달게 해주려고 승단 심사를 봅니다. 또 발표회 덕분에 실력이 쑥 올라가게 하려고 굳이 발표회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 유형의 시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걸러내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적은 없었던 것이죠. 지금 13절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떨어뜨려 내보내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들이 이 일을 거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아브라함을 떨어내려고,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지금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통해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높은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시험을 구분한다면 우리는 13절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는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래서 복되도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밑으로 하강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경험은 우리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14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앞에서 내내 삶에는 시련이 많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왜 시험거리가 많은지, 시련이 많은지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살면서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날 괴롭히셔서가 아닙니다. 내가 날 괴롭히고 또 다른 이들이 나를 괴롭혀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서로를 괴롭히며 삶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때면 화가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어딘가 나를 끌어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속상함은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나를 떠올리며 화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인생이 밑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겠죠.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욕심이 있습니다. 저기 이 욕심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욕구나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죠. 자, 우리 마음에 어떤 바람이나 바라는 바가 있거나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리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뭔가를 늘 바라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삶을 관찰할 때 이상한 것은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는 자꾸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 천에 까만 곰팡이가 쓸듯이 욕망을 따라 움직일 때면 우리의 삶에 자꾸 까만 점들이 박히게 되죠. 마침내는 원래 색깔이었던 하얀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곰팡이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천을 더는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우리는 삶을 그렇게 망쳐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스럽게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바라던 바를 쟁취해낸 다음에도 그것이 내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불안함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삶의 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의 선의를 따라 열심히 산다고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이상하게도 우리는 죄를 채워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만다는 그런 고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삶의 한 고리가 소개된 것입니다. 자, 욕망으로 시작하여 죄, 사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고리가 있죠. 자, 사람들이 아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들 죽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삶에 큰 기대가 없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다. 그러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한켠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뭘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 열린 길이 욕심, 죄,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리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삶은 이것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것과는 다른 삶의 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7절부터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낳으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좋은 의도 가운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은 전개되는가? 그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나 선물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해 보자면 은사란 무언가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이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무엇인가 주어지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선물은 그렇게 주어져서 받게 된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의도 가운데 시작하셔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온전한 선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 즉 그렇게 설명되는 삶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삶은 어디에 이르냐 하면 1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열려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는데 여기 신자들에게는 그와 전혀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아라 라고 말했죠. 더는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제로 살아보아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 길을 권면했는가?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로 나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길로 신자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던 것이죠. 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길은 두 가지 다른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망으로 이르는 길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길이었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골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쌓아가는지로 확인하는 삶이었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 가운데 시작하신 삶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은 내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앞서 말했듯 이 일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주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또 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일은 혹시 아닐까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디 가고 왜 매사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 나를 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면 신자들에게 권면되고 있는 삶, 그 목적지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저 생명이 아니라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것은 경주를 잘 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자, 상으로 주어지는 것. 자, 상은 누군가 그 사람이 그 일을 실제로 해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라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내가 누군지도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화물처럼 마치 목적지까지 화물이 실려가듯 그렇게 실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여 내 힘으로 열심히 뛰는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시작하셨고 좋은 선물로 채우시는 이 일은 그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실려가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삶이니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와도 이 시련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선물이라고 믿고 견뎌내고 버텨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담길 때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때 우리가 목적지에 들어서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선물을 다 주셔놓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으면서도 화관을 들고 와서 상으로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힘으로 해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넌 참 대단하구나. 그 어려운 시련을, 시련으로 가득한 삶을 참 잘 견디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하고 우리에게 훈장처럼 생명을 상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자, 생명이라는 면류관이 내 앞에 있으니 삶에 뛰어들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끝까지 해낸다면 우리에게 성취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성취감이냐 하면 그저 내가 해냈구나 하는 정도의 성취감이 아니죠. 자, 우리는 끝까지 이 인생을 견뎌나간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가운데 내 인생이 있었음을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생생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면 우리의 삶이 과연 마찬가지 그와 같은 생생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한 팀이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권면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삶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그저 생존하는 일이 우리의 온 마음의 목표와 관심사가 된다면 삶은 우리에게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인 것처럼 너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르르 떨며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다면 우리는 삶에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삶에 지지 않는다면 삶은 그저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레드카펫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저 각자에게 생존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인생의 시련이 나를 이기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가 시련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멋진 모습이어서 그와 함께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뭐 먹고 살지만 내내 생각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선물인 것처럼 보여서 오늘도 넉넉하고 내일도 여유로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먼저 우리가 그 일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해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을 힘있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를 쫓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날마다 더욱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눈앞에 어둠이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인생은 복된 발걸음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삶 전체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실제를 몸으로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